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3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예. 봄 장마 같아요. 계속 비가 오는데 우리 하영인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의 비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예. 거꾸로 매달려도 3일은 가니까 남은 3일 여러분 개근하시고 오늘 하영인 새벽 기도로 피곤하신데도 또 3일 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랑의 순례 1박 2일 훈련하는 것 5월 23, 24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 잘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7일 3부 예배 시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고 또 5월 11일 주일날 유아세례 있으니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는 토요일부터 어린이 맞춤전도 또 유치부 맞춤전도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 맞춤전도 이제 맞춤전도로 집중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이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선교 사절을 위한 열방 기도회가 이제 수요일 저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잘 했고 오늘 또 수요일 마치고 유치부실에서 선교 기도회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대현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차대현 선교사님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아마 예배 마치시고 유치부실에서 아마 사역 보고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또 참석하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한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깃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간의 횡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관계상 아마 포항제철을 다니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되면 탁 시계 교정 소리에 맞춰서 눈을 뜨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일찍 출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런 생활을 규칙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또 개종시계 소리가 따르르릉 따르르릉 울립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개종시계 위에 망치가 있어요. 들고는 일어나가지고 그걸 깨버리고 늦잠을 잤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30년 동안 그 개종시계 소리에 맞춰가지고 6시 반만 되면 탁탁 눈을 뜨던 사람이 나 이제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자유라고 개종시계를 깨부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간을 단축한다고 뭐 비행기나 또 KTX다 교통수단이 많이 발전되고 스피드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여유가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우리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폭군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은 흔히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아도 시간을 충분히 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인 피로가 많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상담본도 하자, 이 전화도 하자, 또 이 이메일도 보내자. 참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럴 겁니다.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만납시다, 또 상담을 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이러면 그것도 사실은 시간을 제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1시간 또는 뭐 2시간이 될지 몰라도 정작 우리 사역자나 저 자신에게는 그 한두 시간을 뺏기면 일의 리듬이 끊어지고 수많은 준비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에게 온전히 여러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또 분주함을 다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시간을 쪼개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시간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TV 리모컨 돌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 몰라요. 탁 켜가지고 미우나 고우나 선택 채널 고정. 그러나 뭐 엉뚱한 거 나오면 어때요? 착착 돌리는데 2초 내지 3초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2초 내지 3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시대가 스피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위에 더 폭군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중에서 가장 큰 적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적, 건강일까요? 예, 건강일 수도 있겠죠. 또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적은 시간이 아닌가, 분주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막 시간 자취곤란입니다.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들은 시간을 좀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정작 요긴하게 시간을 쓰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경건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의 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분주할 겁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 저녁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챙겨 드세요 하고 나왔을지 모르고 합법적이니까 예, 그런데 아마 분주할 겁니다. 집안일 하시랴 또 찬양하시랴 수요예배 봉사하시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직장생활하고 또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내일 새벽 하영인 새벽 기도하고 등등등등 우리가 참 분주해요. 이것은 어른들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도 분주하고요. 심지어 아이들도 분주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주산 학원, 속셈 학원 또 뭐 있습니까? 바이올린 학원 등등등등 기본이 한 네다섯 개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어때요? 이렇게 가서 야 어떤 날이면 아이고 피곤해라 이런다고. 아이들이 피곤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다 이렇게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경건이라는 것, 경건 또는 기도, 예배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 스피드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경건조차도 아주 팽팽한 경건, 긴장된 경건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의 분주함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부족한 시간을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시간은 늘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못 되고 사명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책도 많이 팔렸지만 그 책 이후에 더 많이 팔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스티븐 코비 집안에 또 다른 프랭클린 코비라고 하는 자기 친척한테 이 플래너라고 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개인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세우는 수첩을 만드는 회사를 운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책을 읽거나 그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적용을 하고 나면은 구입하는 게 뭐냐면 프랭클린 플래너입니다. 저도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그 세미나를 교회에서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거의 뭐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강의가 다 끝나고 교육이 다 끝나고 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원리들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마케팅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굳게 다짐했어요. 내가 안 살이라 안 살이라 안 살이라. 근데 샀어요. 사고 나서 제대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예, 지금도 제 그 책상에 있어요. 예. 물론 그런 플래너를 아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1교회 이웃집 교회 김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아주 예, 꼼꼼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쓰는 거 보면 숨 막히더라고요. 저는 좀 그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무튼 왜 그러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의 적용이 이 스케줄북 이 수첩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 이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결국 그 성공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근데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책에 보면은 아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책인데 자기 아들이 아빠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속에 보면 시간 관리에 대한 막 장황한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일사분면이 어떻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진짜 비밀이거든요. 야 시간 관리고 뭐 다 집어치워라. 예, 다 집어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 성공하게 대가가 한마디 딱 전수해 주는 게 뭐냐면 네가 가장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네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해라. 무슨 말 알겠어요?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목표라고 할까요? 사명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관리는 저절로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진짜 노하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시간 관리한다고 뭐 이렇게 스케치북에 똥골뱅이 쳐가지고 기상, 취침, 뭐 중간에 이렇게 해놓고 피곤하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이론이나 책들을 많이 봤지만 그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결국 뭡니까?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면 시간 관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저절로 되어져요. 조금 누수가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주함의 시대 속에 지혜로운 성도로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 말해서 나는 섬기러 온 자다 그랬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사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고도 멍하면은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인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뭐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목표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분명한 목표를 정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purpose driven life.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 꿈,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느냐 하면은 problem driven life, 인생의 문제들에게 막 끌려다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터집니다. 예?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나아가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한다고 막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은 예. 인생에 초점도 없고 분명히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 이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의 제일 좋은 모델과 목표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1위로 이끌면 여기 가서 이 문제 해결한다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또 저기 갔다가 결국은 뺑뺑이 돌았잖아요. 아무런 성취도 없고 가나안 땅에 정복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 신앙생활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문제 해결만 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생 문제 해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끝없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끝없이 다가온다고요. 문제는 또 문제라고 하네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하면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돼. 이걸 비전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소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딱 붙들린 바 되면, 이것이 정말 분명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핵심적인 인생의 부르심, 콜링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적이 이끌고 가는 인생, 그것이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사명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스피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는 기적도 별로 행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자신의 그 핵심 사명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의 스케줄들을 관리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 분명한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의식이 없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김삿갑방랑개입니다. 저에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저기 집회 요청이나 강의 요청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따져봐요.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사역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제가 나아가는 사역과 방향의 철학에 맞으면 뭐 제가 여러 가지 거기에 맞으면 할 수 있는 한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 제가 안 해도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사실 아쉬워 보이고 할만한데도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사명의 초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42절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42절 31절을 주목해 보세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자, 주일날 예수님은 그냥 쉬지 않고 가르치셨으니까 설교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33절에 그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8절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갔어요. 이제 설교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쉬려고 하는데 누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구했어요.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병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또 열병을 가까이 갔지요.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수종 들었어요. 그렇게 또 오후가 갔습니다. 근데 40절에 보세요. 언제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아마 부축에서 나왔겠죠.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112가 뭔지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저도 오늘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했죠. 많이 마울까봐 막 겁도 나면서 오늘 안수기도 다 끝났더니 거의 7시 40분이더라고요. 손을 얹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그냥 박 목사는 알아서 입만 열면 설교 나오고 손만 대면 기도 나오고 그죠? 완전 자동이겠죠, 그죠? 남의 속도 모르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1절 보세요. 또 병자들만 고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한가했지요? 한량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굉장히 바빴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바빴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쁘면 42절 날이 밝음에,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난 다음 날이죠? 날이 밝음에 예수님 뭐 했어요?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사우나로 가셨겠죠? 예.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뭐 했느냐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한 증거가 마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다. 그 앞부분에 있죠. 마가복음 1장. 이제 이게 병행구절이거든요. 1장, 자,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똑같은 그 본문입니다. 사실은 언제요? 새벽 5일에 미명에 하영인 새벽 기도했네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에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할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또 기도까지 하고. 예?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늘어지게 한 잔 잤더라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셨다. 그토록 분주한 가운데에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분주함 속에 예, 짬을 낸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3절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분주함,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분주함,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관리를 해내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바로 이 한가한, 한적한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이 은밀한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가 다 나한테 양약이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계속 쏟아붓기만 하지 정작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생명 양식, 주님과의 은혜의 충전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충전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달라요. 별도로 주님 앞에서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역하는데 사역 자체로만 충전받는 거예요. 사역은 분명히 소진이 있는 거예요. 분주함은 소진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주함의 꼭대기에서 다시금 조용히 주님과의 시간에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또 전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이 42절의 본문을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악기처럼 자신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속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과 신선한 교통하는 자리까지 때를 따라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지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받기 위한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은혜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예수, 그 모세의 성막을 구별해보면 제일 처음에 성막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이 지성소의 만남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임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성도든지 간에 어떤 목회자든지 간에 1년에 적어도 10번 정도의 지성소 경험을 할 수만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영혼이 별로 시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제 판단에는 10번 이하로 지성소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1년 아니 평생을 가도 지성소 경험을 못하고 성전 뜰만 밟다가 끝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깊은 영적 임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샤워하는 것 같은 spiritual atmosphere,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나의 영험을 들려주시고 내가 그 영험을 받아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에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에서 기도의 용사입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서재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데 제자들이 문을 열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왜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과의 은혜의 지성소 안에서 너무 신령한 교통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곁에서 봐도 성령 속에서 성령과의 깊은 교통 속에 성령의 은혜와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밀실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일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모세의 위로와 능력의 원천과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지성소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리더십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도 1시간 하고 제 기도는 5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짐이 많잖아요. 지도자는 자기가 지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티를 안 냅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짐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하영인 기간 동안은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실제로 짐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좀 어떨 때는 더 제가 에너지가 넘쳐나고 뿜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제가 제 페이스를 붙잡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뭐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기도 아니고요. 박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영적인 짐들과 모든 부담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덧입히시는 새로운 은총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요 목사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그들의 영적인 영분별을 통한 느낌이 뭐였냐면 Spirit of Religion 종교의 영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주 종교적으로 우리가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수행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깊은 능력을 따라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은 이런 종교의 영이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는 빈껍데기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데 굉장히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국에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쇄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아이하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요. 거기는 열방을 위한 프레이어 하우스,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교회 그 단체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 교회에서는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얼마 동안요? 365일 얼마? 24시간 동안 계속. 오늘 제가 아침에 그 터키에서 온 국제결혼을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해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하우스의 모토가 뭐냐? 정말 우리가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발 앞에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계속해서 누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24시간 365일 동안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영적 순례객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충전을 받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참석할까 싶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참 분주합니다.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맞춤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능력이 충만하고 우리 속에 능력이 넘쳐나면 그것이 가벼워져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듭니까? 왜 지칩니까? 왜 소진이 일어납니까? 능력의 원천 대신은 하나님께 바싹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비밀한 은혜의 지성소가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활동들은 많고 프로그램은 많고 집회는 요란하지만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하영인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물론 하영인 새벽 기도 통해서 비밀한 은혜의 성령의 경험을 하시는 분들 있지만, 문자 그대로 스피릿 오브 릴리전, 종교의 영어로 채색되어져서 그냥 또 하나에 통과해야 되는 피곤한 사역과 업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From inside to outside.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시간을 내고 분주하고 투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설교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체득해야 될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묵상하자. 여러분이 잘 됩니까? 우리가 뭐 여전도에 봉사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역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도 한 번씩 뭐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 긴장할까 두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24시간 내도록, 우리 예배팀들 많잖아요. 교회 내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뭐 장년까지 뭐 시간 알아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24시간 계속, 아니면 12시간이건 6시간이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계속 그것만 한번 신랑 되시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에만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 이제 맞아야 되겠지만 두려워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분주함을 더할까 겁이 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악기에 비유해 보십시다. 기타 악기. 자, 띵까랑 띵까랑 띵까랑.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자, 띵까랑 띵까랑 띵까랑. 어떤 소리가 납니까? 예? 소리 제대로 나요? 예. 오늘 하루 분량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고 이 밤에 나오니까 다시 어때요? 조율이 안 돼 있잖아요. 흐트러져 있잖아요. 띵, 띠딩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예? 푹푹 하고 소리가 벌써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타리스트들이 악기를 제대로 조율한 다음에 기타를 치듯이 우리의 영혼도 조율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모델이신 주님은 지금 이 42절에서 그토록 분주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잘 먹이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또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은 또 뭐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런 것들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좀 더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침잠하고 제 영혼을 조율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것이 조율되어져 있었다면 자기 관리나 주님을 향한 지향점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구나, 지금 제가 오히려 끌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다시금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또는 지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정말 새벽 5일의 미명에 아니면 여러분 홀로 고요한 시간 가운데에 주님과 진지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깊은 여러분의 영혼이 흡족할 만한 그러한 주님과 영적 교통함이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그것이 없이 수많은 활동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지고 우리 역시는 침체되고 피곤한 것일지도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플로신학교에 은사 중에 한 분이신 바비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했던 귀한 영적 지도자들, 특히 끝 마무리 마지막까지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역자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훌륭하게 본이 될 만하게 사역했던 분들, 그분들의 삶의 특징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백 명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섯 가지의 특징들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특징 그것이 뭐냐면, 제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번역을 할게요. Personal Vibrant Relationship with God.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아주 역동적인 생동감이 있는 영적 교제를 늘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한 생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은 원동력이라고 그럽니다. 늘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 놓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의 경건을 지켜내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냈는지, 주님은 늘 자신의 소명,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토록 분주하고 힘든 안식일을 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은밀한 가운데에 주와 영적 교통을 나누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영인 새벽기도 이제 막바지에, 또 지난 우리 2주간은 계속해서 교회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주함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을 만들어서 주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과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만져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까 우리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찬송가 468장 우리 찬양팀이 좀 잘 받쳐주시고,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부르네, 찬송가 468장 예, 영상실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안이리로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충성하로다. 수많은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
평화를 얻으려고,
평화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반주 없이 4절만 한번 더 합니다. 반주 없이 4절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
평화,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다시 한번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다른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도 다 내려놓고 그저